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패배하였던 원인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아간에 대한 엄중한 징벌에서 보여주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 두려워 떨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정리했으니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이성 정복을 위한 재공격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치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사에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 임할 때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이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로서 분발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큰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우리의 인생의 만사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도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또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이런 분이 계신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여리고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뒤에 매복하여 적을 유인해내는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한 7장에서 1차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셨습니다. 또 7장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정복 작전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 공격 당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시도 받지도 않고 스스로 공격을 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공격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는 모든 것을 망치고 잃게 하지만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 데 있었으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승리에 도취되어 자고한 나머지 자신들 스스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만의 죄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 한번 벌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제7일에는 7번 돌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성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며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1차 공격에서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아이성을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천 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인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싸움에 나섰습니다. 온 백성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성 재공격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으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구는 구약에서 7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주로 전쟁을 배경으로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사용됩니다. 놀라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 말씀은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로 인해 1차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 정복 때처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이성 사람들과 2차 전투를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엄한 징계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언제나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하시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힘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 성과 그 땅을 다 여호수아 손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아이성과의 2차 싸움에서 승리를 미리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한 번 패한 경험이 있는 아이성 사람들과의 힘든 싸움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군사적 도움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언하셨으며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를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에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승리한 우리 성도는 승리한 전쟁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불사르고 사람들은 모두 칼로 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리품은 여리고성에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불사르고 그 주민들은 모두 칼로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후에 계속된 전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며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경중에 따라 처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죄는 무겁게 생각하고 또 어떤 죄와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죄는 허용하기도까지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죄와 싸울 때 죄에 대한 기준을 변하기 쉬운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말고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타협도 없이 철저히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성에 좌우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좇아서 다윗처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와는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과 더불어 전리품까지 상급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반면에 두 번째 정복하는 아이성부터는 전리품을 백성들로 취하게 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위로하여 다음 싸움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적들이 소유했던 땅과 가축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로 곧 사라질 말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 곧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두를 담대하게 수행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과 4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이성 정복 전략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당하였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만일 매복 작전이 필요했다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매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것인데도 매복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1차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6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매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재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가서 그리고 매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 명령이 이러한 사실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2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이나 단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손을 들어 올리도록 붙들어주니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이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리지 아니함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 모세가 손을 들므로 전쟁에 이겼다는 이 사건은 모세의 손에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반드시 뒤에서 기도해 주는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군대 지휘관으로서 치열한 전투를 하여 이긴 경험이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뒤에서 기도해 주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결국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주를 놓지 않고 함께 하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비로소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는 담대히 나아가는 여리고 작전과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성 작전이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것인 반면 아이성 전투는 인간적인 전술이 동원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곳의 전투 전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정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치밀한 작전과 전략 또 명령의 절대 복종일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워도 군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또 군사들이 명령에 잘 복종해도 작전이 잘못되었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2차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전략을 세워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작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완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패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우쭐하여 이스라엘 백성 소수가 공격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공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사탄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라로 명하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복종하여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인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싸움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터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